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상대역인 아비브 코아비 이스라엘 중장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밀리 합참의장의 이번 방문은 양국 군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이스라엘이 장악한 골란고원에 로켓탄 공격이 가해진 데 대응해 시리아의 목표물을 광범위하게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이란이 영구적으로 주둔해선 안 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정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양국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부 당국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정은 양국이 1단계 예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2단계 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우리가 아니라며 중국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류어 중국 부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 회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언론도 24일 중국과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4일 치러진 홍콩 지역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친중파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의석의 90%를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범민주 진영은 홍콩 내 18개 구역 가운데 17군데를 장악했습니다. 이전에는 민주 진영이 한 곳도 장악하지 못했었습니다. 한편 이번 구의원 선거 투표율은 71%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해군 사령부가 설치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프랑스 해군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가 관련국들을 대표하는 12명의 관리들을 초청해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에 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이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지지해준 아랍에미리트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주도의 해군 계획을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F-35 전투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국방부 장관은 최근 알자지라 뉴스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가 F-35 개발과 관련된 의무를 다했듯이 미국도 이와 관련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것에 반발해 F-35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몇몇 남부 도시에서 24일 군경이 시위대에 총을 발포해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만 이날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치안 관계자는 VOA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날이 최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공식 개막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 기간 캄보디아를 제외한 참가국 9개 국가 연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남북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의회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압박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1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3.5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남북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찰에서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목표를 정해주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사격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해안포의 탄착점이 내륙인지 바다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남북한 당국 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해안포를 발사한 창린도는 남북한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한 완충구역 안에 있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창린도 시찰은 이달 들어 세 번째 군 관련 행보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에는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했고 18일에는 낙하산 침투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관련 행보에 집중해온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군 관련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BOA에 이번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간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며 미국은 방위와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들과 별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공동의 지역 그리고 국제적인 도전들을 고려할 때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상호 공동의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2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기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표단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지도부 전원은 이날 VOA에 보낸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협정의 유지는 우리의 동맹과 양자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외교, 경제,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미국을 동맹국이자 파트너, 친구로서 의지해도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열은 우리의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VOA에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 협정은 그들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정 종료는 경쟁국에게만 이득을 주며 역내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이 인정했다는 데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협정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세계는 북한의 미치광이야 그의 핵야망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고 김정은의 적대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념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력한 미한일 삼각관계는 북한을 억제하고 역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압박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조건부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갈등을 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한국에 촉구하는 노력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힌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방장관의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일 갈등에 관여하는 것을 꺼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외교적 리더십으로 귀환한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이브라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 신문에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라며 양국 모두 국내의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협정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지소미아 종료는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임을 한일 양국이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양국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개입해 양국의 이견을 좁히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위협, 성장하는 중국과 불확실한 러시아의 직면에 미국, 한국, 일본의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한 박정희 한국 전 육군사령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종료되는 정보공유협정을 되살려내는 합의를 했다며 이 합의가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 끝에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악화된 한일 갈등이 무역, 관광 그리고 주요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반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단지 일본과의 양자 문제로 다룬 것은 실수라고 밝힌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일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를 이용해 한국 정부는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을 연장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데는 미국의 전방위 외교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미국의 외교 움직임을 김영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역사와 무역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 7월 중순 한국 정치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하겠다고 밝힙니다.
So fundamentally, the RLK in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and we hope that resolution happens soon.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고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달 1일 익명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고 싶다며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한 공동 방어에서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열흘 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도 우방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피력하며 협정 연장 가능성까지 예상합니다.
Bu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t's important to be able to share information because each country has information that the other ones will need.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 나라마다 다른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잘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8월 23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가 석 달 후 종료가 되면 연장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예상을 깬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고 말한 겁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각각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이 촉구해 왔었는데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기로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 양국 관계를 원상태로 되돌려놓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에서도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된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나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시기에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엘리엇 앵길 하원 외교위원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9월 말에 들어서 미국 하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어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부가 서울을 방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밝힙니다.
And we certainly hope that Korea will make the decision to return to GSOMIA before the deadline.
한국 정부가 운용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22일 전에 지소미아를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에 들어서면서 미국 행정부의 외교 움직임에 속도가 붙습니다.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2일자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6일엔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미한 동맹을 위한 한국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한국을 방문합니다.
I look forward to productive meetings with your government.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미한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특사 자격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자신은 두 나라 간 분쟁의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국무부뿐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언급을 이어갑니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는 7일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목전에 앞두고 한국에서 열린 미한 군사위원회 그리고 미한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 의장은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설득에 나섭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변국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이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21일 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도 채 남기지 않은 22일,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의 고위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으로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2일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Highly conditional extension and that it is conditional on undefined.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조건부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질적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역시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측의 다른 셈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한일 사이에서 두 나라, 특히 한국에 간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국가 방위와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모두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wo mature countries, they both have their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at stake, and both should make the right decision.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지속적인 미국의 관여가 향후 해결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We see what happens if the U.S. doesn't get engaged. If the U.S. doesn't try to solve, then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소미아 사태가 보여주듯 손을 놓고 있으면 상황이 악화돼 강한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전체적 이익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갈등 국면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중단 결정은 현명하고 신중했으며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철회 위협은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 약화를 포함해 미한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고위 관리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워싱턴 내 여론을 악화시켰고 새로 통과한 상원 결의 역시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대한 의회의 강한 반발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면 미한 동맹 손상은 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관여한 미국의 역할이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양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한일 양국 모두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입장차를 해소하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일 간 입장차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 정부가 이번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안보와 다른 양자 문제를 분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오 전 대사는 또 미국 역시 한일 양동맹의 지나치고 비이성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인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없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1일 크래프트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 달 미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북한 정권의 구조적인 인권 유린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런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악랄한 전술에 의존하면서 최대한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 핵무기뿐 아니라 이런 규모의 인권 유린은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음 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매일 박해 위협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높일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독일에서 운영하는 호스텔도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디 원비어 씨는 22일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discover, recover and discover.
북한의 책임을 묻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회수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겁니다. 프레디 원비어 씨는 이날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납북 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률적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에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일가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고 스위스에 집도 있지만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 전 세계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며 현재 독일에서 운영 중인 호스텔도 유럽연합의 법률과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do this. We're working with the German government to close this down.
북한이 호스텔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호스텔을 폐쇄하기 위해 독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6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숨졌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2018년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북한에 5억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북한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냈고 최근 선박은 매각됐습니다. 프레디 원비어 씨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hallenge North Korea every way we can and we think ultimately by doing this that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북한에 도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런 도전과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핵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nnot give up. We can't give them a pass. We have to fight.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북한을 눈감아 줄 수 없으며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지연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고 확대해왔다며 북한의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 정보기관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수사입니다. 가장 최근엔 러시아와의 전략 대화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난 20일 발언에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지금까지 놓여있던 핵 문제가 협상탑에서 이제는 내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측 대화 상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어김없이 제기되는 이 같은 요구를 미 협상가들이 적대시 정책 신화라고 불러온 건 북한이 문제 삼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어 실체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 혹은 적대시 정책 비난 대상을 움직이는 목표물에 비유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accusation of hostility or hostile intent or hostile policy is sort of a moving target. It's whatever happens to be on their list at the moment that they utter those words.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는 북한이 순간순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령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은 1990년대 북한이 주장한 대표적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었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도는 회고했습니다. 여기에 미한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등을 추가하는 등 북한은 협상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적대시 정책 리스트를 수시로 바꾸고 늘려왔다는 설명입니다.
What's in that category chang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and o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goals at any one instance.
이 같은 모호함 때문에 미 협상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협상의 걸림돌이라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분명히 정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25년 동안 비난해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에 자주 물었지만 대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아직도 그 뜻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요구사항을 구체화해달라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는 이런 양상은 최근 진행된 미북 협상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때도 미국은 안보 보장, 종전선언,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무엇인지 북한에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U.S. officials, includi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tockholm meeting, say they tried to get North Korea to define what is a security guarantee, what is an end-of-war declaration, what do you mean by hostile policy, and North Korea just won't define it.
전직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풀이합니다. 미국이 취하는 어떤 행동과 조치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포함시켜 철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입니다.
Everything the United States does is part of a hostile policy. Anything the North Koreans don't like is U.S. hostile policy.
2011년 방북해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던 킹 전 특사는 북한에게는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적대시 정책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의미 없는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북한 관리들을 주로 협상장 밖에서 자주 대면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이 수많은 불만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인식차를 보였습니다.
North Korea has many different formulations that they use when they are trying to describe what they call the U.S. hostile policy. And it's pretty clear over the years.
자누지 대표는 미북 간 외교관계 부재로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불만에서 시작해 대북제재, 미한연합군사훈련, 미군의 핵위협, 인권상황 비난과 개선 요구 등을 북한이 수년 동안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언급해온 항목들로 꼽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거나 늘려왔다는 전직 미 협상가들의 지적과 달리 이미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항목들 가운데 한두 가지 요소에 그때그때 강조점을 두는 것일 뿐 큰 틀에서는 일관성을 보였다며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assume that all of these elements are what they're talking about. You know, at any given moment, the North Koreans have attached more significance or greater priority to one or two of these elements.
하지만 북한과의 고위급 실무급 접촉을 두루 거친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 논리에 일관성이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비난과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룹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use the phrase hostile policy because it can be expanded or contracted depending upon what they want it to mean.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을 다뤘던 세이머 전 조정관은 적대시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일부러 모호하게 놔둠으로써 범위를 확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모든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미한 군사동맹 파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미북 외교관계 수립 등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means lift all economic sanctions, including bilateral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means end the USROK military allia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in East Asia.
따라서 정의와 범위가 모두 모호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상황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자 할 때 종종 쓰는 북한의 전략이라는 게 워싱턴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입니다.
The North Koreans simply use it as a stalling tactic, to my mind, much more so than saying something meaningful.
킹 전 특사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4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연 전술로 이용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하는 미국의 어떤 행동이든 적대시 정책으로 트집 잡아 이를 일축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realized that the United States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and the North Koreans are not willing to go there. Therefore, whatever the United States does is brushed off as hostile policy.
따라서 북한이 거듭 걸림돌로 제기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이 사라지면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오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이 무한 반복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 차관보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실제로 북한의 그런 우려를 최대한 덜어주려는 노력을 했고 자신이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를 문서화하는 성의까지 보였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적대시 정책의 정의를 분명히 받아내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통보하되 동시에 미국이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has some complaints about things that North Korea does and North Korean hostility. And we can come up with a pretty substantial evidentiary case that would make the case that it is North Korea that is pursuing an extremely hostile policy.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과 미국 민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훨씬 자주 공격한 적대적 행위자는 북한이며 대화를 피하는 쪽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uld point out it's the North that has been the hostile actor in attacking the South or U.S. more, you know, U.S. interests or U.S. personnel more frequently.
한편 북한의 적대시 정책 비난의 실체와 범위에 대해 전직 관리들과 다른 진단을 내린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북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적대시 정책 주장에 포함된 많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접근법입니다.
Something that is on the list of hostility can be taken off the list if the relationship changes. For instance, the presence of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자누지 대표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미북 관계가 정상화돼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더 이상 적대 세력이 아니고 인권 문제 등의 논의도 가능해지는 등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서 적대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묽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일부 외국 대사가 활발한 트위터 활동을 통해서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는 VOA 보도 뒤에 북한 외무성이 이들에게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평양의 모든 외국 대사관에 소환을 보내 북한 사회에 관한 것들을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VOA에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특히 트위터 활동이 활발한 일부 대사들에게 북한의 안정에 저해되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은 용인할 수 없다며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일 평양의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와 요아킴 베리스트램 스웨덴 대사 등 일부 외국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주요 행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언론 역할까지 한다는 VOA의 보도 뒤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언론은 VOA 보도에 관심을 보이며 평양 주재 대사들의 활동을 자세히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경고 후 이들 대사는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트윗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룩스 영국 대사는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사진을 두 차례 올린 게 전부이고 베리슈렘 대사는 아예 트윗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책과 결혼, 운동, 놀이터, 추수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평양의 상점들, 금강산, 비영원, 약품 등의 사진을 올렸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영국 외교부는 22일 북한 외무성의 경고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영국 대사들은 영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이 권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위터와 다른 소셜미디어는 현대 외교의 정상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경고 조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런 압력이 얼마나 현대 외교와 동떨어진 것인지 우회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21일 VOA에 이번 사안에 관해 언급을 삼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내 외교관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슈칼라트 사무총장은 22일 VOA에 나라 안팎의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해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대사들의 활발한 트윗은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tells you once again that information does create pressure and the regime is really uncomfortable with this.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감춰진 진실들이 드러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들은 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하지만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며 소셜미디어는 어느 대륙에서도 흔한 외교의 중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국제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공공외교센터의 제이왕 소장은 이 대학 자체 월간지에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외교가 이제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과 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와 국가들에 대한 시각이 많은 경우 젊은 나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외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 정부는 대통령부터 하급 부서에 이르기까지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고 외국에 주재한 대사들은 현지 국민들과 교류하는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관계 증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인 영국 민간단체 진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평양 시민들의 단순한 일상마저 공개를 꺼리는 북한 당국의 비정상적 조치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제 이미지만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나 뭐 껍데기들 이런 것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양 시민들이 어떻게 주말에는 번외나 뭐 이런 주말 일상 같은 거 또 본인들이 주말에 이제 여행을 평양 안에 약간 시외 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막으니까 해외 주민들이 오히려 더 눈을 뜨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독일의 통계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2018 현재 26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매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박 간사는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의 시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세습 정치에 의한 그 미디어 활용이고요. 여기서처럼 우리가 마음껏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고요. 거기는 정치적인 미디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다른 우리 해외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죠.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고 또 그 새로운 소식에 따라서 본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이제 북한은 그런 자유조차 주지 않고 있고 그 어떤 자유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스칼레트 총장은 북한에 거주하는 누구든 북한 당국과 타협해야 하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과 스웨덴 외교관도 과거처럼 활발한 투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 북한만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혹독하게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만 그러한 정보를 접속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인권이 유린되고 정보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유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관광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다녀온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관광 명소는 평양의 지하철이었습니다. BOA가 전 세계 관광지를 평가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의 북한 관광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평양의 지하철은 북한의 여러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은 일반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일 뿐이지만 서방 관광객들에겐 이색적인 관광지로 통하고 있는 겁니다. 평양의 지하철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총 204개의 리뷰, 즉 의견이 곁들여진 평가가 담겼는데 이 중 64%의 여행자가 완벽하다는 의견을 게시했고 매우 좋다고 한 여행자가 31%로 뒤를 잇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관광객이 95%에 달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평양의 지하철이 땅속 100m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공습 대피시설로 이용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일부 역내 벽에 걸린 그림 등이 아름다웠다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양을 다녀온 여행자들이 높은 점수를 매긴 관광지는 평양의 주체 사상탑으로 긍정평가는 88%였습니다. 그 밖에 만수대 기념비와 전쟁 승리 기념관, 판문점 북측 지역, 금수산 태양 궁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의 의견을 남긴 관광객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법적으로 금지된 점으로 미뤄볼 때 상당수는 유럽 나라들과 호주, 캐나다 국적자 등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북한 관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북한이 내세우는 역사가 거짓과 조작으로 구성돼 있다며 자신들이 방문한 관광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특성상 호텔 등에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고 전화 이용료가 매우 비쌌다고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식당들에 대해선 상당수 관광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는 차가운 냉면이 입에 맞지 않았다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들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관광객들은 트립 어드바이저를 북한 관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을 위해 개설된 게시판에는 옷차림이나 여행기간 주의점, 비자 발급 정보 등을 나누는 여행자들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여행자의 경우 북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자 보험을 찾기 힘들었다며 다른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결국 보험회사를 찾지 못한 채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의 북한 관련 게시물이 최근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북한은 미국의 유일한 여행 금지국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조치는 두 차례 더 연장돼 미국인들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과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 등의 방문은 특별 승인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 등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구성 지역만 구름 많겠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중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남포도 영하 3도, 낮에는 6도에서 8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영하 5도, 낮 최고 5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에 3도입니다. 강계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는 9도에서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 지역이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1도, 원산 아침은 1도입니다. 청진 아침 영하 2도, 성진은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에서 11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고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상 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5m의 물결이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상됩니다. 11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상대역인 아비브 코아비 이스라엘 중장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밀리 합참의장의 이번 방문은 양국 군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이스라엘이 장악한 골란고원에 로켓탄 공격이 가해진 데 대응해 시리아 내 목표물을 광범위하게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이란이 영구적으로 주둔해선 안 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정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양국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부 당국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협정은 양국이 1단계 예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2단계 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우리가 아니라며 중국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류오 중국 부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 회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4일 치러진 홍콩 지역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친중파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의석의 90%를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범민주 진영은 홍콩 내 18개 구역 가운데 17군데를 장악했습니다. 이전에는 민주 진영이 한 곳도 장악하지 못했었습니다. 한편 이번 구의원 선거 투표율은 71%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해군 사령부가 설치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프랑스 해군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가 관련국들을 대표하는 12명의 관리들을 초청해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에 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이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지지해준 아랍에미리트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연맹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아랍연맹은 이스라엘 점령지의 정착을 더 이상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국영통신에 따르면 아랍연맹은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국제체제에 대한 전례 없는 경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F-35 전투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국방부 장관은 최근 알자지라 뉴스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가 F-35 개발과 관련된 의무를 다했듯이 미국도 이와 관련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것에 반발해 F-35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몇몇 남부 도시에서 24일 군경이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해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만 이날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치안 관계자는 VOA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이날이 최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한해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공식 개막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봉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